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둘째 날 4월 29일 월요일, 성경을 전파함. 고린도 후서 4장 1에서 6절, 2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직면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졌던 확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종교개혁자들도 비슷한 시련에 직면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 윌리엄 틴들은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영국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성경을 원어에서 번역하면서 약 140년 전 위클리프가 번역했던 일부 오류를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이 일로 결국 틴들도 체포되어 재판받게 되었다. 독일 보름스에서 인쇄된 그의 성경 번역본의 대부분은 압수되어 공개적으로 불태워졌다. 그의 재판은 서기 1536년 벨기에에서 있었다.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를 목졸라 죽였고 시신조차 화형대에 묶어서 불태웠다. 그가 죽어가면서 큰 목소리로 간절히 외친 마지막 말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였다. 하나님은 틴들의 기도를 기적과 같이 응답하셨다. 그가 죽은 지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네 권의 성경이 출간되었다.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인쇄되었는데 이 성경의 대부분은 틴들의 작업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작업을 진행한 54명의 학자들은 틴들의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1611년 출판한 킹 제임스 성경의 구약 번역 중 76%, 신약 번역의 83%가 틴들의 번역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 출간 400주년을 맞이한 이 성경은 인쇄본 10억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이 성경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틴들의 고귀한 희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틴들과 성경을 믿는 동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틴들의 삶은 영구한 변화를 가져왔다. 교훈입니다.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역경에도 틴들과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틴들의 노력과 삶은 후세에 영구한 변화를 만들었다. 묵상. 다니엘서 12장 3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틴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당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 보급을 방해할수록. 로마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마침내 성경의 대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각시대 대쟁투 194. 개혁자들이 가진 굳센 믿음을 통해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생명으로 전해준 빛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누고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으로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최대의 장벽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위치한 계곡은 좁게는 3에서 23km입니다. 요단강은 평시에는 폭이 40m, 깊이가 1에서 3m로 깊거나 넓은 강이 아닌 조그만 강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거칠지만 건너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철인 3월, 4월에는 늦은 봄비와 북쪽에서 위치한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들이 강을 범람시켜서 홍수가 납니다. 이때 강은 곳에 따라서 200m에서 1000m로 넓어지고 수심도 4m 이상이 됩니다. 보리를 거둘 시기는 강물이 최고의 수위에 이르고 급류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상태에서 200만 명의 노약자와 늙은이, 아이, 부녀자, 가축, 수레 등 건너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 창이란 강 요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창이란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안식의 땅,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가로막는 불가능의 요단강은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정복 불가능한 가나안 족속을 상징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은 가나안 악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가르고 마른 땅을 내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창이란 요단의 창이란 물의 이미지는 이 가나안 땅의 폭풍의 신이었던 이 바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능한 죽은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범람은 즉 바알의 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세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재앙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가나안의 원수를 발 아래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된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또 중앙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으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가나안 정복에서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길을 내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도 이렇게 가르시고 마른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실 것이라는 약속, 가나안 정복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불가능의 강 앞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창이란 요단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요단을 가르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단강은 홍해와 같이 침례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강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홍해 사건의 리바이벌이고 이 홍해 사건은 바로 침례의 표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표상학적으로 구세대가 출애굽을 가로막은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한 곳은 홍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세대가 안식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의 정복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수장되면 악의 세력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죽음으로만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지는 즉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의 최대의 방해는 자신 즉 내 힘으로 하려는 자아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복할 원수는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강아지 신앙을 가진 신자와 고양이 신앙을 가진 신자가 있다는 책이 여러 해 전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주는데 두 동물은 반응이 다릅니다. 고양이의 생각은 나를 돌보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당신,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는 당신. 그러므로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구나. 강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를 돌보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주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당신.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서운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송이 넘칩니다. 주인의 사랑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는 부하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강아지인가요? 아니면 고양이인가요? 죄의 본질은 사람이 모든 것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조차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자기의 즉 죄의 본질이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정복할 최대의 원수는 바로 이런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왕, 내가 중심입니다. 요단강의 도하는 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이후에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운전대를 쥐고 계신 것입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요단강 이후에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요 거룩입니다. 요단강 이전에는 불안했고 쉼이 없었고 늘 패배하고 죄책감이 시달렸지만 요단강 이후에는 평안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밀러가 대답했습니다. 밀러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은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으로만 가나안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잠길 때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발버둥 치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맡김으로 안식하는 신앙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처음과 나중 그리고 전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당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했던 여호수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6장 12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은 자신이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단을 여행하는 동안 그의 막사 밖에는 날마다 한 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조그만 표시가 알리는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존중해 했습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라도 설사 생사에 관련된 것이라도 걸려있는 하얀 손수건 표시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얀 손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고든 장군처럼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신앙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어느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축구 잘하는 비결을 물으니 자신의 줄넘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줄넘기 2단뛰기를 2년 동안 매일 1000개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개씩 10번 했는데 다음에는 2단뛰기로 한 번에 1000개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선수용 줄넘기 줄이 2번 끊어졌습니다. 한 번은 손잡이가 붙은 쇠가 닳아서 끊어졌고 한 번은 마찰 때문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공을 뺏긴 적이 없었습니다. 기본기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아침의 말씀 묵상입니다. 기본기를 익히려면 반복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이영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많은 친구들이 포기하는 것은 지금만 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 본교장 독일의 최대 음대인 뮌헨 음대 교수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이미경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에 바이올린을 켜다가 자주 실수를 반복하게 되었다. 뭔가 틀린 것을 알고 나서는 투지가 생겨 그날부터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하루 7시간씩 연습했다. 석 달 동안 이를 악물고 연습하니 비로소 도레미파 시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지만 이때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바이올린 켜는 자세가 나쁘면 음도 안 나온다. 바른 자세와 기본기에 대한 깨달음은 내 바이올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첫 단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아침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분의 동정심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포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논의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대처할 교훈이 되는 원칙들이 주어지지 않는 어떤 생활 환경도 사람이 경험하는 그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교사 중에 교사이신 그분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동역자들에게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유익과 행복을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청중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교훈은 매우 솔직하고 그분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고 그분의 말씀은 매우 동정적이며 유쾌한 것이었으므로 청중은 매혹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무한한 값을 지불하신 분께서는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인간 마음에 숨겨진 모든 활동을 읽으시며 각 영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인간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들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제정하신 조용하고 규칙적인 법칙의 작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사물들 역시 그러합니다. 사탄은 무례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속이의 결과를 얻고자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장 친숙한 통로를 통하여 마음에 접근할 길을 발견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돌발적인 행동이나 이미 제정하신 법칙을 이용하여 인간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가급적 약간씩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신뢰심을 가지고 인간을 높여주셨고 인간의 명예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옛 진리를 새롭고 고귀한 시각에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과 12살밖에 안 되셨을 때도 그분은 성전에서 하신 그분의 질문들을 통해서 율법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동정은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에 치유하는 접촉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난 원수들의 소동 속에서도 그분은 화평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용모의 아름다움, 그의 품성의 온유하심,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정과 음성 속에 표현된 사랑이 불신으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에 비쳐나오는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그처럼 큰 회중을 모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께로 왔던 고통받는 자들은 그분께서 충실하고 친절한 친구로서 그분의 관심을 그들의 관심에 연결시키셨음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늘이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에 안위하심이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계신 곳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는 사욕 없는 자신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특정 지어졌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이기심과 죄의 흔적이 조금도 없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선함과 완전에 대한 유일한 참된 모본이십니다. 그분께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사람들은 잔인하고 전체적인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조차도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통해서 움직여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제 군주가 아니시며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다정다감하거나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냉정하고 사귀기 어렵고 기쁨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당신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 그리스도는 그 희망을 사람들의 마음에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참된 이상을 당신 자신의 생애에서 나타내시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받고 타락한 영혼도 자신들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는 죽은 듯이 보였던 무감각했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졌습니다. 절망 상태에 빠졌던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애를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은 흘리셨을 망정, 결코 미소는 짓지 않으셨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진실로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모든 슬픔을 향하여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고통과 염려로 그늘져 있었지만 그분의 영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엔 슬픔과 불평이 조금도 없었고 평화스럽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생명의 샘이었으며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은 안식과 평화,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열성적이었지만 결코 조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완고함이 없는 언행일치의 태도와 연약함이 없는 자비와 감상주의적인 태도가 없는 친절과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대단히 사교적이셨지만 절제된 위엄을 지니고 계셨으므로 온당치 못한 무람 없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절제의 생활을 하셨지만 결코 완고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셨고 미천한 자들의 필요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만민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산고로 죽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이 죽다. 야곱이 기랴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랴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그대는 감정이 잘 변하고 주변의 환경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대는 마음이 세상에 완전히 얽히도록 용납하고 세상의 걱정을 가정으로 가져오므로 원수가 그대의 가정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릇된 일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임을 느끼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대가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문을 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일단 원수를 들어오게 한 후에 그를 되돌아가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대가 일터에서 떠날 때에는 그대의 사업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라. 즐거운 표정과 동정과 친절과 사랑을 가지고 그대의 가정으로 돌아오라. 이것은 그대의 아내를 위하여 약을 사거나 의사를 부르는데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은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심령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대들의 생애는 매우 비참했었다. 그대들은 다 같이 생활을 그렇게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해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불행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대들이 자제의 결핍으로 그 일을 스스로 초래했다. 그대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시 형제여, 그대는 사랑을 나타내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이 그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대는 이 모든 부드러운 말을 연약한 증거라고 보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런 말 대신에 까다로운 말과 불화와 투쟁과 비난의 말이 등장한다. 그대는 이런 것을 남성적이고 고상한 것으로 남성의 준엄한 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는가? 그대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쾌히 여기시고 당신의 책에 그것을 기록하신다. 천사들은 불화의 말이 교환되고 감사의 정신을 마음속에서 거의 볼 수 없고 비난이 검은 공처럼 입술에서 튀어나와 옷을 불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더럽히는 집에서 도망쳐 나간다. 그대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 여자는 그대를 사랑했다. 그녀는 심히 예민했지만 그대 편에서의 정성과 그녀 편에서의 꿋꿋함이 있었다면 그녀의 건강은 지금과 같이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엄격한 냉정은 그대를 빙산처럼 만들어서 사랑과 애정의 통로를 얼어붙게 했다. 그대의 비난과 헐뜯는 일은 연약한 식물을 황폐케 하는 우박과 같았다. 그것은 식물의 생명을 얼어붙게 하고 거의 죽여버렸다. 세상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그대의 성품의 좋은 특성을 먹어치우고 있다. 그대의 아내는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며 훨씬 더 관대하다. 그러나 그녀가 작은 일에 있어서일지라도 그녀의 관대한 본성을 발휘하면 그대는 그대의 감정에 장애를 느끼고 그녀를 비난했다. 그대는 딱딱하고 인색한 정신에 빠져있다. 그대는 아내가 하나의 부담이요 무거운 짐이며 아내가 그대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관대한 마음을 나타낼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용기를 꺾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녀는 희망이 없고 의지할 길이 없다고 느끼고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이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해버린다. 그녀의 질병은 신경의 통증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뜻에 맞는 것이었을 것 같으면 그녀는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내내 마귀가 그대의 가정의 손님으로 있으면서 그대의 불행을 보고 크게 기뻐해왔다. 좌절된 희망은 그대들을 다 같이 완전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대는 그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그대 자신의 말은 신경과 뇌, 뼈와 근육의 치명적인 독소처럼 되어 있다. 그대는 그대가 뿌린 것을 거두고 있다. 서로의 감정과 고통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딱딱하고 냉정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시 형제여,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대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왔다. 그대는 그대 아내의 병을 하나의 가혹하고 무서운 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그대는 그녀가 아픈 것이 주로 그대의 결함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다. 그대는 만족한 정신의 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대는 그대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눈앞에 닥치기 훨씬 전에 상상적인 궁핍과 곤란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대는 고통과 괴로움과 번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대의 뇌는 불에 타는 것 같고 그대의 정신은 우울해진다. 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대의 친절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생활의 불편함만을 본다. 세상의 광기는 짙은 흑암의 구름처럼 그대를 두르고 있다. 사탄은 그대가 평화와 행복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등불 켜 서툴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상한 나의 마음 자비하신 눈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 한 발 두 발 걸었네 주님 기뻐하시네 내 마음 모두 바치리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는 주님 모든 쾌락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죄 모두 씻겨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